3일째 아침입니다. 오늘 아침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시고 구하는 자들에게 좋은 것 주시기를 기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빈 마음으로 돌아서지 않고 충만한 은혜의 마음으로 각자 하루를 살게 하시는 귀한 축복이 이 새벽 제단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이 한 분 한 분의 기도하는 심령들마다 넘치게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애굽에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백성들의 처지로 전락하고 긴 세월 동안 압제에 신음하고 고통당하면서 드디어 그들은 여기가 우리가 살 곳이 아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 내게 했고 이제는 우리가 이곳에 더 이상 머물 수 없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가야 한다는 민족적인 공감대가 강력하게 형성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습니다. 그런 분위기가 무르익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애굽으로 가서 내 동족 이스라엘을 가나안으로 인도하라 하시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큰 부르심 앞에 모세는 계속 사양하기를 거듭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도 물러서시지 않습니다. 제가 이제는 미약한 사람 되어 살 수 없습니다라고 했을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터이니 가라 하고 재촉하십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 이름도 저는 모릅니다. 나는 믿음 없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했을 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하고 하나님 자신을 계시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를 믿지 않을 겁니다 하고 계속 뒷걸음질치는 모세에게 하나님은 지팡이가 뱀이 되게 하시고 뱀이 지팡이 되게 하시는 기적을 보이시면서 내가 이와 같은 표적들로 너와 함께 할 것이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계속해서 모세는 사양합니다. 하나님 저는 사실은 말을 잘 할 줄 모르는 사람이어서 이 일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핑계했을 때 말 잘하는 아론을 너에게 붙여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빠져나갈 수 없게 모세를 몰아가십니다. 결국 모세는 하나님의 강력한 말씀에 굴복하고 드디어 애굽으로 떠납니다. 애굽으로 가서 바로를 만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으나 바로는 들은 척도 하지 않고 오히려 분노합니다. 이 백성의 자유로운 출애굽을 요구했던 모세에게 바로는 5장 2절 말씀에서 여호와가 누구에게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않을 것이다 라며 강력하게 저항하고 반대했습니다. 아마도 최고의 문명세계를 건설했던 이집트의 왕이 그 땅에서 노예 백성으로 살아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두려워했겠습니까? 조심스럽게라도 대했겠습니까? 노예 백성들의 신이 자기들에게 그 백성을 보내라 한다고 하여 보낼 사람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찮게 여기는 무지와 교만의 모습을 끝까지 고집합니다. 이런 바로의 하나님 드디어 열 가지 재앙으로 심판하십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열 가지 재앙에 대해서 많이 배우고 많이 들었습니다. 이 열 가지 재앙이란 물이 피가 되는 것, 개구리 떼가 습격하는 것, 이가 생기고 파리 떼가 나타나고 가축들이 죽임을 당하고 악성 종기가 생겨나고 우박이 쏟아지는가 하면 메뚜기 떼가 그 땅을 뒤덮고 갑자기 흑암이 찾아오고 마지막에는 장자의 죽음이 찾아와 애굽 전역에 전무후몽 곡성이 터지게 하시는 끔찍한 재앙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비웃는가 하면 그 재앙 앞에 일시적으로 순종하겠다라고 말하였다가도 번복하기를 다시 반복했던 그리하여 악하고 교만한 모습을 지속했던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순차적으로 징계하시고 심판하십니다. 열 가지 장 모두를 하나하나 깊이 살펴볼 수는 없으나 공통된 성격 몇 가지를 살펴볼 수는 있습니다. 첫째는 이 재앙이 애굽의 신들을 징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었다라는 점입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나일강이나 개구리나 가축 등등은 다 애굽 사람이 섬기던 신들이었습니다. 대형 박물관에 이집트 관을 들어가시면 그 입구에 거대한 개구리 석상 하나가 세워져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고대 이집트 사람들이 개구리를 신으로 섬겼음을 잘 보여줍니다. 나일강은 오시리스 신을 비롯한 이집트의 중요한 신들의 거처처럼 생각했습니다. 실제로 나일강은 이집트 사람들에게 생명의 젖줄과도 같았습니다. 유럽 사람들이 이집트를 유럽인들의 비상식량 창고라고 부를 만큼 이집트는 곡물 생산이 넉넉했습니다. 그것은 국토를 가로질러는 나일강 득택이었습니다. 그렇게 전체 이집트 사람들에게 넉넉한 생명의 양식을 공급해주는 일을 감당했던 나일강이 어느 날 갑자기 피로 변하고 모든 것이 부패하여 냄새가 나는 생성이 생겼을 때 그들에게 생명처럼 여겨졌던 나일강이 저주가 되는 끔찍한 일이 생겨났습니다. 옛 이집트 사람들은 가축도 신으로 많이 섬겼습니다. 나중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에 도착해서 시내산 밑에 있을 때 모세가 시내산 위 하나님께 말씀 받기 위해 올라가 기도하는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이것이 우리를 인도해낸 하나님이다라고 광란의 축제를 벌입니다. 하필이면 그들이 송아지 상을 하나님이다라고 만들었겠습니까? 그건 역시 이집트에서 보고 듣고 배운 대로 이 가축을 신으로 섬기는 일종의 종교에서 영향받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애굽이 자기들을 지켜주는 수호신처럼 생각했던 나일강이나 또는 개구리나 가축들이 하나님의 징계 도구가 되고 심판받고 몰락해가는 것을 보면서 지금까지 섬겼던 그들의 신이 얼마나 허구에 가득 찬 것이었는지를 여실히 느끼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이집트의 신들을 징계하시는 것을 통해서 참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은 당신 자신뿐이심을 스스로 나타내 보이십니다. 이것은 또한 그동안 지속되어 온 그들의 악행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그들은 긴 시간 동안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학대하고 인종말살이라는 반인륜적인 범죄를 자행했습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범죄에 대하여 정의로 응징하신 것입니다. 특히 마지막 재앙이 애굽의 모든 장자를 치신 것은 그들이 히브리인들이 아기를 낳으면 엎어 죽이게 하거나 나일강에 던지게 했던 끔찍한 죄에 대한 하나님의 정의로우신 심판이었습니다. 이 장자들이 죽임을 당할 때 동물들까지 첫 새끼들이 다 죽임당하게 하신 것은 애굽인들의 동물 숭배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였고 그 동물 숭배가 얼마나 거짓된 것인지를 드러내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또한 이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가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신 것도 여지없이 보여주십니다. 흑암이 그들을 덮을 때에도 이스라엘 백성을 잇는 곳에는 광명이 사라지지 않게 하십니다. 모든 가정에서 장자들이 죽임을 당할 때에도 이스라엘 가정에서는 죽음의 사자가 그냥 넘어가는 유월하는 일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유월절 절기가 만들어지게도 됩니다. 오늘 7절 말씀해 보시면 장자들이 죽임당하는 날을 설명하면서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니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를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습니다. 이렇게 애굽 전체에 흑암이 덮이고 우박이 쏟아지고 장자들이 죽임을 당하고 가축들이 함께 죽임당하는 이 끔찍한 재앙이 임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지키신 것은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그의 백성을 돌보시는 자비로우신 분이신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 속에서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리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까지 애굽 사람들이 그들의 학자들이나 종교인들이나 여러 술사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얼마나 많이 해왔겠습니까? 그러니 끔찍한 재앙 앞에서는 개 한 마리도 혀를 올리지 못할 만큼 온 애굽 사람들이 충격과 공포에 빠져들었고 유구무원이 될 수밖에 없었음을 보여줍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살아계신 하나님 당신 자신이시며 그 백성들을 사랑하고 지키시기를 끝까지 하실 분임을 드러내 보이십니다. 때로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예기치 못했던 어려움을 당하거나 환난과 시험 중에 빠져 신음하게 되면 주변의 시선들이 더욱 우리를 힘들게 만들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믿는다며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며 어찌 그런 일이 그대에게 생길 수 있는가라는 비웃음과 경멸의 눈초리들이 우리 마음을 더 아프게 할 때 있습니다. 시편 42편 말씀에서는 그런 상황에 처한 시인이 하나님 내가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는 사람들의 조롱 섞인 말을 들을 때마다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됩니다라고 자기가 고통당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당하는 것을 들을 때마다 더 가슴 아프고 눈물 쏟아진다는 그의 말을 우리가 공감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지키시고 애굽을 그렇게 징계하시는 것을 온 애굽 사람들이 바라보면서 누구도 이 일에 대해서 말 한마디도 할 수 없는 충격과 공포, 두려운 침묵이 그들 모두에게 찾아왔음을 보여줍니다. 어제 저녁에 미국 예일대 교수 일행 네 분이 교회를 찾아오셨습니다. 일행 중에 한 분이 한국인 교수님이셨는데 금년에 53세라고 자기를 소개하면서 전라남도 장성이 자기 고향이라고 했습니다. 13살 때 너무나 배가 고파서 친척 한 사람의 연락을 받고 무작정 상경을 해서 약수동에서 살았다고 했습니다. 약수동 달동네에 살면서 목욕탕 청소하는 일부터 시작해서 온갖 구전 일을 다 하고 살았는데 일 마치고 집에 올라가면서 라면 한 봉지 사고 연탄 두 장 사가지고 올라가서 불 피우고 잠을 청했다고는 했습니다. 그러면서 의지할 곳이 없어서 외로움을 달래고 누군가 도움의 손길이 필요할 것 같다 교회에 나가기 시작했는데 여러 성도들이 사랑으로 돌봐주고 친절히 안내해 주어서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었습니다. 너무나 힘든 삶을 청소년기에 보내면서 이 천재간에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나 좀 도와주시고 나 좀 인도해달라고 어린 가슴을 치면서 수없이 수없이 기도하고 성장했답니다. 천신만고 끝에 주경야독하면서 대학도 졸업하고 독일 유학을 떠났는데 가자말자 IMF 사태가 생겼습니다. 공부는 시작도 못하고 거지 처지가 됐습니다. 좌절 중에 있을 때 친구가 미국으로 오라고 해서 건너가서 한인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성도들의 도움을 받아 공부를 다시 시작했는데 그때로부터 25년이 지난 지금 그는 4년 전부터 예일대 교수가 되었다고 소개했습니다. 하루 두 끼도 먹기 힘든 시절 막노동으로 살면서도 헌금은 빠뜨리지 않았고 주일 성수는 철저히 하던 그를 많은 사람들이 보고 경멸하고 조롱하고 그런 처지에 헌금이 웬 말이냐고 말했지만 그는 굽히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지금은 누가 그를 보고 비웃겠습니까? 누가 그를 조롱하겠습니까? 그를 조롱하던 모든 사람들이 다 침묵으로 그를 지켜보고 감탄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열 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참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백성들을 지키시는 분이심을 이 과정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애굽의 열 가지 재앙 내리는 광경을 읽을 때마다 잘 이해되지 않는 부분 한 몇 구절이 등장합니다. 바로가 그때그때마다 보내겠다 그러곤 보내지 않고 약속을 번복하기를 계속하는데 그 장면을 설명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그렇게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만드셔서 그렇게 약속을 번복하도록 역사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면 그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지 않겠습니까? 혹시라도 더 혹독한 고난을 그 애굽 사람들에게 벌주시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신 것이겠습니까? 하나님 그렇게 정의롭지 못한 분이시겠습니까? 이것은 열 번이나 반복된 애굽 사람의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신앙적으로 훈련시키시는 하나님의 과정으로 저는 이해합니다. 광야에 나가야 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장 절실히 필요한 것은 그들의 신앙입니다. 그런데 수백 년 노예 생활을 계속해 오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변변히 목격한 적도 없고 체험한 적도 없습니다. 그들은 열 번이나 계속된 애굽 사람들에게 내리는 이 끔찍한 재앙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참으로 살아계시는 것을 느꼈고 우리를 참으로 돕는 분이시고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다시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제대로 된 신앙 체험이 부족했던 그들이었기 때문에 애굽 사람들이 당하는 하나님의 심판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의 전능하심과 그만이 참으로 하나님이신 것을 이 과정을 통해 철저히 배우고 느끼고 익히게 하시면서 광야에 나가도 괜찮을 만한 믿음으로 그들을 무장시켜 주셨습니다. 이 모든 과정은 이스라엘로 하여금 혹독한 세상을 이길 수 있게 하시는 신앙을 가르쳐 주시는 과정으로 하나님 활용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에 나가도 넉넉한 믿음이 형성되었을 때 그들을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이끄셔서 홍해를 건널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신 것입니다. 애굽에게는 징계와 심판이었겠지만 이스라엘에는 믿음을 선물하시고 구원의 길을 이끄시는 하나님의 자비로우신 손길이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가운데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종류의 일들을 바라볼 때마다 이 일이 우리의 믿음을 키우는 계기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사람들을 보고 믿음을 배우고 하나님께 징계당하는 역사를 바라보면서 또 하나님 섬기고 살아가야 될 믿음의 당연한 도리를 배우고 이런 믿음의 선한 손길이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날마다 우리 가운데 형성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애굽을 열 가지 재앙으로 징계하십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애굽의 신들이 허무인 것을 증명해 보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참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것을 보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서 불의한 애굽이 징계당하는 것이지만 이스라엘에게는 구원의 길이 어디에 있으며 광야로 나가고 가나안으로 들어갈 백성들에게 참으로 필요한 것은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섬기는 믿음인 것을 다시 깨우쳐 주십니다. 우리가 이 아침에 이 믿음을 되찾읍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이 험악한 세상 중에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 그것이 오직 한 분뿐이신 하나님만 의지하는 이 강력한 믿음에 있는 것을 우리가 다시 깨닫고 이 믿음으로 주님을 붙드시면 우리의 홍해를 건너가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는 주님의 능력이 우리 삶의 날마다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새롭게 하시는 오늘 아침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